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9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와 구약 호세아서입니다.
4장. 여러분 사이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탐내는 것을 가질 수 없으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청하고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에서 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받는 것을 자신의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이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세상의 친구가 되기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성령께서는 강하게 질투하신다 라는 성경 말씀이 공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 불타는 질투심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십시오.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소리쳐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를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것은 곧 그러한 행동을 금하는 율법을 헐뜯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심판하면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곧 사람을 구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쯤 어느 도시로 가겠다. 거기서 한 1년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생겨났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살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기가 잘났다고 장담합니다. 그런 장담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호세아서 제2장.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아마라고 하여라. 고발하여라. 너의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사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 얘기를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겼다. 또 벗은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겼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바알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사흘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꾀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루암미에게 이제 너는 암미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약속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주신 약속이요.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언약입니다. 이미 이 약속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이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해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선언은 분명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약속이지만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나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만 인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누리고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범상한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약속의 대상인 너희에게 주사 하는 것은 당시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오늘날 같은 약속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이라는데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주신 전도사명의 명령과 함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약속은 좀 더 영구적인 약속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17절 상반절이죠. 예수께서는 이미 같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고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약속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를 더욱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고아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보호자가 없다는 겁니다. 에덴 이후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은 고아와 같이 보호자를 잃은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비극입니다. 예수기도의 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는 약속입니다. 예수기도께서는 육신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결국 육신에 계신다면 주님을 육신으로 대하는 주변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약속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도 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바로 뒤에 2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본문의 20절에 하셨는데 이것은 장소적인 곳에 구애됨이 없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에 들어갈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 1장 8, 9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킨다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역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시대 새 언약의 귀중한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당연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15절, 21절, 그리고 23절에 24절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확신과 감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라는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바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에서도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신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자들을 격려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의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서 31장 7, 8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이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주님을 알기 전에 밤새 헛그물질을 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잠시 사용하신 후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의 경험의 재현이었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나는 귀도인이다 라고 말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함께 하실 수 없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인생은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불구덩이일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달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마귀의 소홀일지라도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을지라도 평안을 누리고 감격과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관건인 겁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귀한 그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Jesus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Jesus You always hear me when I call Oh Jesus the sweetest name of all.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읽어온 잠언 말씀 벌써 17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삶을 점검하고 지혜를 쌓아가며 조금씩 결실을 맺는 귀한 경험이 오늘도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17장 21절부터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네, 잠언 17장은 10장부터 이어지는 큰 묶음이 마무리되는 장인데요. 10장 시작 부분에 담겨있는 마음이 여기서 다시 한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나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혜로운 자식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의 부모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잠언 17장 21절에서 미련한 자라고 번역한 부분에는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비전 성경 사전을 확인해 보면 21절 상반절에서 미련한 자에 사용된 첫 번째 단어 캐시일은 우둔하고 꽉 막힌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둔하고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이 단어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세 개의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캐시일로 표현되는 미련한 자는 나태하고 근시한 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정보를 무시해버립니다. 참고로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히브리어 에윌도 캐시일과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둔할 뿐 아니라 건방지고 무례한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이 에윌이 사용된 구절에 대한 정보는 차분히 잘 확인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성경 원어에 대한 한글 자료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 빠르게 성경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쌓여가면서 더 많은 사람의 이해를 돕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어봅니다. 21절 하반절에 미련한 자에 사용된 두 번째 단어는 나발인데요. 비전 성경 사전에서는 영적 인식력이 부족한 사람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의 앞부분에서 용례를 찾아보면 7절에서 미련한 자라고 번역한 경우입니다. 이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은 잠언 17장 7절의 미련한 자에 담긴 의미를 히브리어 본문으로 함께 생각해 본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담긴 의미를 고려할 때 잠언 17장 7절의 경우는 흠정력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더욱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솔로몬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경계의 말은 1차적으로 왕자를 왕자답게 키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인간 통치자는 물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잠언 17장 22절로 넘어갑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무척 반갑네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미국에서 나온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아주 좋아했었는데 웃긴 이야기들을 짧게 정리해서 담아놓은 지면이 있었는데요. 그 지면의 제목이 바로 이 말씀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긴박하고 중대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지만 현실적인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성경을 알아갈수록 서양 문화의 뿌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은 현대 심리학 이론을 시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통찰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침례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기쁨을 늘 간직한 채 살고 계신가요? 이제 잠언 17장 23절로 갑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네, 고대 히브리어에서 뇌물에 해당하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문맥을 잘 보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뇌물은 말 그대로 뇌물입니다. 부당하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려는 목적이 분명한 경우이죠.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는 표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거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뇌물을 사업과 승진을 위한 비용 정도로 생각하는 사회와 개인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뇌물을 주고받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오래전 고대 히브리어가 사용되던 시절에 이미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목표를 높게 고귀하게 잡읍시다.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네, 지혜는 명철한 자 안에 있고 앞에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와 반대로 미련한 자는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합니다. 그 눈을 땅끝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식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부모에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겁니다. 25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기쁘고도 부담스럽고도 보람된 일입니다. 내 몸에서 자식이 나오는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내 마음이 무조건적으로 향하는 대상이 생기게 되며 그 아이의 미래를 바람직하게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서운 현실과 위험이 작용합니다. 부모가 어리석으면 자식이 미련한 자나 어두운 자가 되는데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그렇게 자란 자식의 모습이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을 야단치기 전에 나의 말과 행동을 심각하게 돌아봅시다.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를 비난하기 전에 지금 나의 모습에 미련함은 없는지 냉철하게 돌아봅시다. 이러한 심각함과 냉철함이 있어야 우리 안에 따뜻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점 많은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몇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녀를 따뜻한 눈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26절 말씀을 볼까요?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너무도 당연한 것 같은 이 말씀이 왜 여기 포함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석책을 찾아보았습니다. 베이커 주석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잠언은 결과가 사람의 인격과 옳게 일치하지 않는 두 상황을 제시한다. 의인은 징벌이 아니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존중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서 이 잠언의 주요 배경은 법적이며 법정 사건에서 부적절한 편결을 한 자들을 비판하는 것 같다. 네, 그렇군요. 특히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이런 선하지 못한 일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악하다고 비난하는 그 사람이 혹시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의 판단 기준부터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심장의 상태는 입술에 가장 잘 표현된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7장도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줄이고 자기를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28절 상반절은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 농담을 떠올리게 하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하는 농담 말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통해 들려주시는 유머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 있네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고 싶으면 입을 닫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미련한 자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미련한 자가 입을 닫음으로써 불필요한 논의나 언쟁이나 피곤함이 사라졌을 테니까요.
자비로 그 몸 지키시고 그의 피 흘려주신 주 생명의 말씀 주 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셨네. 회개한 죄인 상한 가슴 흐르는 눈물 보시고 그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분량도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주 창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모든 희망을 잃은 채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안식일과 희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구약에서 한 주에 한 번 쉬는 날이며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맞이하는 해인데 종살이하던 사람이 해방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쁨의 해입니다. 신약에서는 안식일을 가리켜 장차 올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했는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진정한 안식입니다. 주님께 주실 그 안식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은 종살이에서 놓이고 모든 빚진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선포하는 해이지만 우리 주님은 궁극적인 자유와 해방의 희년을 선포하는 분입니다. 이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61장 2절이 있는데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이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se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When the rose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se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se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When the rose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se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se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